마태복음 82번째 시간이고요. 보화 진주장사 그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씨가 열매 맺는 것은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결국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이신 하나님께 주권이 달린 것이다 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요,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알곡과 가라지가 늘 공존을 하는데 그 상태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추수할 때가 있고 그 추수 때의 알곡은 농부의 품으로 가고 가라지는 불살라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공존하고요. 분간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요.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에는 극명하게 구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러한 비유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요. 둘 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작고 드러나지 않는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비유인데요. 그 중에 겨자씨 비유는 그 작은 겨자씨는 이 땅에서 풀 정도로밖에 못 자라는 그러한 식물이지만 결국 새들이 깃드는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장차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비유였던 것이죠. 또한 누룩의 비유는요. 그 작고 분간할 수 없는 누룩이 밀가루 안에 존재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밀가루를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작고 은닉되어 있지만 죽어있는 게 아니고 역동적으로 일하며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천국에 속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결국은 어떠한지와 이미 온 천국과 장차 올 천국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천국의 비유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부터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천국이여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처럼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예, 은닉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연달아서요. 계속 천국의 속성은 숨겨져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이 땅에서의 힘, 예, 이 땅에서의 기준에서의 그 성공의 척도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이미 온 천국은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데 그 이미 온 천국이 가장 잘 구현되어야 하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화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단지 그 규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부흥했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덩치 커지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추어진 보화를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감추어진 보화, 즉 세상 가운데 은밀하게 존재하는 이미온 천국이 있는데 이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거듭난 성도겠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은밀한 천국을 발견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느 날 천국을 발견하게 된 성도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매우 기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이 사람은요, 그 발견한 보화를 다시 숨겨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요, 숨겨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부도덕한 일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땅을 사는 것은 부도덕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는요, 주님께서 어떤 진리를 목적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인 것이지,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들으면 되는 건데, 지금 핵심과 상관없는 부분을 가지고 뭐 부도덕하네 마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시 숨겨뒀다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일단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 쓰인 헬라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감추어진 보화라고 할 때의 이 감추어졌다라는 그 단어와 사람이 다시 숨겨놨다라고 할때그 숨겨두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헬라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의 반복이 지금 한절 안에 있는 것인데요. 이런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감추어진 보화, 이미온 천국은 세상 안에 늘 감추어져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추어진 보화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 보화는 성도가 어느 날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 순간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공공연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숨겨진 상태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물론 분명 성도는 그 보화를 알아보고 기뻐하죠. 그러나 그렇게 그 보화가 그 사람에게 인식됐다라고 해서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 밝히 볼수 있는 보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보화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거기 그렇게 감추어져 있어야 마땅한 보화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묻어뒀다,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감추어진 보화는 이 땅에서 거기 그렇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보화가 발견됐다라는 사실을 왜그 밭의 주인에게는 또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여기서 밭은요, 세상을 말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밭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겠지만, 지금 렌트해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자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탄이라는 주인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말해준다라고 해서 그가 이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설령 그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그것을 보화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보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화라고 말을 하면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금은보화가 아주 가득 담긴 그러한 보물상자를 떠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의 보화는요, 이미온 천국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미온 천국은요, 우리가 앞서 본 대로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천국이었습니다. 즉, 이 보화는 알아볼 사람만 알아보는 그러한 보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화를 떠올릴 때 그렇게 누구나 알아보고 좋아하는 금은보화를 떠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알아볼 사람만 알아보는 보화를 떠올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요, 이밭 밑에 묻혀있는 고대의 유적지를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그 유적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그 유적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만약에 잠을 못 이루죠. 그에게는 이보다 더 대단한 보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밭의 주인은 전혀 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를 그 주인에게 말한다 해도 그 주인에게 그것은 안중에도 없죠. 그저 쓸모없는 돌무더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 주인은 오히려 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돌덩어리들을 어떻게든 치워버리려고 하겠죠. 이렇게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은 이런 류의 보화라는 겁니다. 분명히 크고 고귀한 보화이지만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알아보는 그러한 보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본 사람은 당연히 다시 그대로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대개 그 사람의 이 소유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아끼는구나를 그 사람의 소유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밭을 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보기에 그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미 온 천국을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은 천국이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시 여기던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큼 그 천국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을 발견한 성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성도는요, 절대 이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이전과 같은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발견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아주 근원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몰랐을 때는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알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새롭게 창조된 새 마음인 것이죠. 새 마음. 자, 또한 그렇게 그 밭을 산 사람은 그럼 사서 뭘 하겠습니까? 평생 동안요, 그 보화를 발굴하면서 그 진가를 맛보고 또한 그 진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묻혀있던 유적이 사람들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발굴하고 또한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규모의 유적이기 때문에 그 유적을 살아있는 동안 다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평생을 발굴하면서 그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는요, 그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며 이를 발견한 사람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근원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매우 비슷해 보이는 비유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요, 앞선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같은 비유로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보기에는 그래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요, 위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는 보화가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한 반면에 이 비유에서는요, 진주가 천국이 아니고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 진주 장사가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면 그냥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지금 각각의 포지션이 다른 거죠. 전자는 천국이 보화로서 발견되는 입장에 있었던 반면에 후자는 천국이 진주장사로서 발견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천국의 속성이 뭘까요? 일단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면요, 이것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으로 비유되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천국으로 비유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요,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주로 그냥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그렇지만요, 사실 이 나라라는 것,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것은 장소보다는 통치의 개념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완벽히 순응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주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이고요. 또한 이 천국을 곧 주님이라고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천국인 주님께서 좋은 진주를 구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이 비유인 것인데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진주를 다른 모든 보석보다도 값지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보석 중에서도 가장 값진 진주를 들어서 이 비유를 지금 전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진주는 그 자체로 매우 값진 것인데요. 여기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주가 특별히 진주 장사의 눈에 값진 진주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주는요, 지금 진흙에 묻혀 있어서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진주일 수 있습니다. 혹은 모래 속에 파묻혀서 이제까지 발견되지 못한 진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는요, 그 진주를 알아보고 발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귀한 진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주 장사가 주님이시라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미리 암시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진주 장사는 자신이 분명히 알아보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만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자기 백성을 사신 분이 진주 장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요, 영의 눈을 뜬 성도, 이미 온 천국을 발견한 성도가 그 발견한 천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정상인 것인지에 대한 비유인 것이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주님의 그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과 천국이신 주님의 관계는요, 서로 각자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를 살 만큼 서로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계인 것이죠. 이두 비유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의 눈을 뜬 성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러한 성도라면 우리 마음에는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이것은 뭐 법으로 정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보화를 정말로 알아보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까운 느낌을 갖지 않아야 맞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갈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갈수록 더 사랑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요, 하려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그런 희생을 할 이유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 천국을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귀한 보화로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요, 주께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묵상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진흙이 묻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은요, 올바른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마음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당연히 구원자도 필요가 없죠. 구원자가 필요 없는데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의 죄를 분명히 보는 것을 넘어서 늘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자책하는 쪽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깨닫는 자의 모습인 것으로 알고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요, 결국 나를 더 어둡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면 이런 모습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뭡니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은요, 그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분명히 자각하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 복음이 복된 소식, 굿 뉴스여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자신의 죄악됨을 자각하고 복음을 믿는 것과요, 늘 나의 죄악됨에 갇혀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죄를 자각한 자들에게 가서 충분히 자책하고 반성하고 너가 생각하기에 용서받을 만할 때 와서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모든 죄인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서 쉼을 얻으라, 자유함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죄인이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 안식을 얻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의 죄를 자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요, 그래도 죄를 자각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인 게 아니고요, 사실 믿음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더러운 오물과 진흙이 뒤덮여 있어서 정말 좌절해야 마땅하고 정말 낙심하고 자책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맨날 느끼는 대로,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대로 온갖 오물이 뒤덮인 존재가 맞지만 주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이 그렇게 오물에 뒤덮여 있을지라도 찾아내셔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즉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을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 자들,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에 완벽히 이미 다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시고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참된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비유를 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보죠. 47절과 4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이번 비유에서 주님은 천국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미온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물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어떤 속성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천국이 이 땅에서 일할 때 아직 극치에 이른 그 장차올 천국이 되기 전에 그 그물인 천국에 몰리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 이미 온 천국에 특별히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그물에 몰리는 물고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라는 세상에서 이미 온 천국의 영향을 받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는 자들, 쉽게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물에 몰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아니면 그냥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죠. 신앙의 색깔도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모두의 공통점은요,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다니는 자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각자 정도는 다르겠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 그물이 모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살아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그렇게 몰던 그물이 어부에 의해서 물 밖으로 나올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안에는 지금까지 그물에 몰려 살았던 각종 물고기들이 다 들어있겠죠. 그런데 어부는 그 각종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부로서는 당연한 순서겠죠. 바로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주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이어주시는데요. 그게 49절과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께서는 천국이 그물과 같아서 세상에서 각종 물고기들을 몰고 다니는데 언젠가는 분명히 그물에 들려 올려질 때가 올 것이고 그 중에 좋은 고기와 좋은 고기, 즉 의인은 어부의 품으로 갈 때가 오고 반대로 못된 고기, 즉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어질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말씀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몰린 물고기들이기 때문에 누가 정말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인지 아닌지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물이 어부의 손에 들려서 육지로 나가는 그 순간이 오는데,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의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좋은 것과 못된 것,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서 영생과 영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은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 전체를 놓고 하신 말씀인 반면에 이 그물의 비유는 그 전체 세상에서도 특별히 그 그물에 몰린 자들,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려서 스스로를 하나님 믿는 자로 상정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그물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해서 다 좋은 물고기가 아니고 심판의 날에 분명히 그 안에서도 갈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그물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고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나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성경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렇게 여전히 베스트셀러다라고 감격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하나인데, 그리고 그 안의 진리는 아주 명료한데,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셀 수 없이 다양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그 다양함이 있다면요,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죠,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 다양한 인간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부분, 매우 본질적이고 아주 명료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렇게 갈리는 중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위치합니까? 그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 어딘가에 자신을 위치를 하고 살아가고요. 또한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고요. 그저 자기와 다른 입장들을 그냥 가볍게 무시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냥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할 뿐이죠. 내가 그냥 평생을 이렇게 믿어왔고 이게 그냥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만요, 그렇게 각자 너무나도 다른 물고기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같은 종끼리는 모이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물 반대편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살아가는 동안 그 수많은 의견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진심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스스로 진짜임을 밝히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복음의 핵심을 전혀 모르면서도 온갖 선한 일을 다 한다라고 해서, 아니면 매우 지적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신학을 가지고 그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걸 열심으로 또한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계시된 그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직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핵심이 너무나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그 모습과 여러 말과 행동들로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은요, 절대 끊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뜨이지를 않았으니까 그렇게 발버둥 치는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들은요,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물 안은 언제나 복잡하다라는 거죠. 예, 여러 물고기들이 뒤엉켜서 파닥파닥 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소요와 논쟁이 종식될 최후의 심판의 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으로 세운 수많은 생각들이 거짓되었음을 드러날 것이고요, 모두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져 왔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모든 위선자들은 입을 다물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성경대로 온전히 믿던 성도들은요, 평생을 믿고 있던 것이 진리였음을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물이 걷히고 드디어 물고기가 선별될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사실 앞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나는 널 모른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 걸린 문제를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이요. 자, 이 연속성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최후의 심판 때에 그렇게 좋은 물고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될 성도들이 경험할 그 기쁨과 그 감사는요, 이 땅에서 이미 온 천국을 경험한 진짜 성도들에겐 사실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도들은 그냥 그물이 이끌리는 대로 몰려다니던 그런 자들과는 다르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정의하면서 교회 다니던 그 무리들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 그 감추어진 보화를 이미 발견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혹은 남의 생각을 따라서 막연하게 종교 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감추어진 보화를 분명히 발견을 했고 그 보화를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살 정도로 귀하게 여겨본 적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 보물이 온전하게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장차올 천국에서는 이미 맛보았던 그 기쁨에 이어지는 더 완벽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 매우 낯선 것을 그냥 새롭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장차 안기게 될 그 하나님의 품도요. 이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귀한 진주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미 깨닫고 맛본 적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이미 깨닫고 이미 맛보고 늘 갈망하던 그 아는 은혜와 그 아는 사랑, 그 아는 기쁨과 그 아는 감사를 장차올 천국에서 극치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던 것을 새롭고 낯설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요, 이미 온 천국에서 이미 경험하고 누리던 그것을 장차올 천국에서 극치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물에 몰려 사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상관없이 분명한 것 하나는요, 지금 이 땅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죽어서 갑자기 새롭고 낯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겨자 씨와 누룩이요, 천국의 실체에 비해서 매우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겨자씨는 풀로라도 자라는 사실이 있었고요. 누룩은 밀가루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미 온 천국과 장차올 천국은 그 드러남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지만 절대로 이미 온 천국을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장차올 천국을 가게 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그저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상태가 늘 지옥 같았더라면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평안함, 참된 자유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또한 그 사랑과 그 용서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과 탐욕과 위선과 거짓과 분노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았더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가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천국에 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떤 이미지로 지금까지 포장을 해왔는지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나, 무슨 업적을 이루었나를 가지고도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안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 안에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서 경험할 천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낯선 천국일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보화로 발견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정도로 값어치 있게 여겼던 그 경험된 천국일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게 될 하나님도요, 정말 낯설고 두려운 그러한 분일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늘 동행했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실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맛보며 살아가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이 장차 만나게 될 그 천국,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정말 지금 누리시는 그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요, 더 온전히, 더 즐거이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바라고 누리는 삶이 전혀 그 천국과는 다른 분들,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옥과도 같은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실 때에 또다시 어떤 조건을 내가 갖춰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접으시고요. 자신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자각하고 인정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품에 믿음으로 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앞으로의 신앙생활 동안에 이미 온 천국을 같이 깊이 누리며, 이미 온 천국을 같이 깊이 나누며 살아가다가 그 장차올 천국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영광 중에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귀한 형제자매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미 온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면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미 온 천국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누리는 것에 그냥 머물지 않았는가? 더큰 은혜를 간구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던 저희에게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값진 진주로 봐주시고 모든 희생을 치르신 그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물에 몰려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상한 곳에 빠지지 않고 늘 말씀대로 바르게 가려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는 바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정말로 자라나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온 천국을 정말 이전보다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맛보고 경험한 것으로 장차올 천국을 늘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는데 지금 또 너무 덥고 또 요새 많이 퍼지는 그러한 추세에 있어서 조금 시원해졌을 때 9월 둘째 주에 우리들이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성찬을 못했는데요. 그때는 좀 날씨도 시원해지고 하니까 어디서 하냐면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하고 설교하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우리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만나지를 못했는데 성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때는 좀 되도록이면 예,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대면 예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잘 가장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찬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가 성찬을 좀 만나서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9월 둘째 주쯤에 아니면 더 참석할 이 사람들의 그 시간을 봐서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를 생각해 두시고 우리 그때 주차장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린다는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찬의 시간이 진짜 좀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우리 광고가 있고요. 이번 주에 예, 화요일 설교 나눔 시간 있고, 목요일 날 소율이 문답 있고, 토요일 날 우리 자녀 양육 북클럽 있으니까요. 참석하시는 분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사하고요. 우리 각자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하시고요. 네. 이게 줌이 안타까운 게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기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아,
하이
그레이스 안녕.
그레이스.
예, 그레이스.
랜드니 어딨어? 랜드니.
그레이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